보리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공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서른 살이 됐을 때 그 이전에는 사생활을 하셨어요. 가정생활을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과 더불어서 가정생활을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이제 공생활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원의식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아들임을 이제 만천하에 선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근데 이 사생활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세 번 그 공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분이 또 동방박사라고도 얘기하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망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사망 내조 축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불교 분들은 그 옛날엔 사망 내조 그러니까 사망이 세 명의 왕이 동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망 내조 축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축일 바로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축일이 있어요. 공적으로 드러나는 두 번째 축일. 두 번째 축일은 우리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에 또 길들여진 세대니까 이번에는 5X로 하겠습니다. 찍어야 50%예요. 괜찮죠? 주님 세례 축일도 주님 공연 축일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때다. 주님이 세례를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가볍게 이렇게 드는 것이 신체만 이렇게. 응? 자, 주님의 세례 축일도 공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다. 자, 얼마 안 되시네. 힌트를 다시 드릴게요. 힌트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응?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 조금 느네.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자꾸 늘어야 돼. 자, 주님 세례 축일도 주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도 들고 있는데 안 드네. 응?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주님 세례 축일도 주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나타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공적으로 드러났어요. 또 한 번에 또 공적인 드러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룩하게 변모하셨어요. 어떤 흰 마전냥이보다도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옷과 그분의 얼굴에서는 큰 빛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성소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세 개의 성소 기절을 묶어서 주님 공연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공연 축일은 단순히 오늘 이거 하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축일을 묶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 세례 축일인데요. 이제 오늘은 동방박사를 여기 성산 그 부유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자들만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그리고 세 분의 동방박사를 오늘 이제 배치를 하고 주님 세례 축일 전에는 이제 다음 주일 전에는 이 부유를 이제 치우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 시기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요번 주일 지내고 요번 한 주간 지내면서 집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례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이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언제 걷어야 되는지 막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 안에, 다음 주 안에 이렇게 치워주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기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동방박사 세 분의 이름이 이제 궁금한데요. 동방박사 세 분의 이름은 멜키올, 따라하시죠? 멜키올. 그 다음에 발다살. 예, 발씨예요, 발씨. 응? 멜씨 하나, 발씨 하나, 그 다음 가씨, 가스발. 가스발. 이름이 좀 어렵죠? 멜키올, 발다살, 가스발.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뭐, 마태오복음에도 안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이 성인의, 이 세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톨릭교회는 2000년이나 된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 지하에 가면 고문서실이라고 있어요. 오래된 문서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참 운이 좋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태리에 이제 귀화를 하셔서 제가 운이 좋게 그 고문서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런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 자료 안에서 이 세 분의 이름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그 뭐랄까 뭐 이제 요술을 부리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반 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동방박사의 세 분 이름, 그 다음에 정모님의 승천, 정모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교리, 이런 것들을 카톨릭 교회에 필요한 교리를 그 전승에서 뽑아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이 예수님께 봉헌한 그 예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니까 이건 쉽게, 뭐,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답이 있으니까. 뭘 드렸죠? 아니, 뭐, 황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정확하게 그냥. 예? 뭘 드렸다고요? 황금. 그 다음에, 유황은 성냥 만드는 게 유황이고, 유향.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몰약.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이 뭔지는 알죠? 황금. 황금은 뭐 반지도 만들고, 또 뭐 귀걸이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이가 이제 상하면 거기 이에도 씌웁니다. 저도 여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 저도. 어쨌든 황금은,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황금은 창조물인 거예요. 창조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 왕은 황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옛날에. 그죠? 권력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황금을 바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황금을 봉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들이 점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재물이라든지 황금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성서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유향. 유향은 뭐냐? 유향은 바로 향의 한 종류예요. 향은 언제 피웁니까? 향은. 향은 제사 지낼 때 피우잖아요. 그래서 사제들도 이렇게 오늘 같은 사실 대축일에는 향을 피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 여기 빌려 쓰는 성당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파악이 되면 이제 향도 피우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몰약. 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몰약은 뭘까? 좀 어렵죠 말이? 네? 몰약. 몰약은 그 이 뭐냐면 방부제의 한 종류예요. 방부제. 그 뭐냐면 이 옛날에 이제 그 라면이나 뭐 이런데 MSG가 많이 들어가서 먹으면 방부제가 된, 뭐 죽어도 안 썩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부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신에다가 돌아가신 분에다가 바르는 그런 그 방부제입니다. 썩지 말라고. 그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생명과 그 죽음에 대해서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세 분이 이런 특별한 예물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신자 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면 또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돼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신자로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백혈병 구원회를 그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그분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조금 조금씩 모아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왔는데 저희가 그때 모은 돈이 한 2만 불 정도 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년 동안에. 그래서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당 어떤 사람 100만 원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만 불 모았는데 그거를 기증할 때 제가 정모병원에다 기증하는 거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부였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정모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정모병원 말고 인하대병원하고 길병원에 만불씩 기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으기 바로 한 2년 전 정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데 우리 신자들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 자신이 나누는 삶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은 맹수의 위험도 있었어요. 지금 같지 않죠. 지금도 여기도 한 두 시간쯤 올라가면 뭐 곰이 나온다면서요. 그죠? 아닙니까? 맞죠? 곰 나온다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맹수의 위험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은 맹수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바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사제가 여기에 부임을 한 이상,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좀 잘 좀 활용해 주세요. 네? 저를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어디를 예수님 만나고 오라고 제가 시키질 않잖아요. 단지 대화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책 들고 와서 기도문 들고 와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잘 살려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